라디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이란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될 수백여 대 규모의 무인기를 러시아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기 가운데는 무기 탑재용도 포함된다며 제공 시기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정부에 따르면 이란은 관련 무인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러시아군을 훈련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초 첫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러시아에 관련 무기를 이미 전달했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란의 무인기 공급 소식은 최근 수주간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보유한 무기를 고갈시키는 심각한 비용을 동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은 최근 기밀 해제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이란의 무인기 공급 소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 중동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나왔다며 이란의 역내 행동들과 핵 개발 문제가 순방 기간 중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러시아로부터 싼 가격에 경유를 수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이르 보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은 어제 수도 브라질리아의 대통령 관저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러시아로부터 경유를 훨씬 값싼 가격에 구매하는 합의가 성사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소나르 대통령은 앞으로 두 달 사이에 첫 선적이 브라질에 도착할 것이라며 관련 합의로 경유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브라질 국영 매체 안젠시아 브라질이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수천여 명의 시위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의 미흡한 대처와 물가 급등, 높은 연료 비용을 문제 삼으며 거리로 나와 보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취임한 국영 석유 기업 페트로브라스의 최고 경영자가 최근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소나루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페트로브라스가 경유를 훨씬 비싸게 구매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브라질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비료를 수입하고 있는 사실을 지난 6월 브라질 농업부로부터 직접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소나루 대통령과 경쟁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의 해상 봉쇄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별도의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흑해를 통한 통로 확보 구상 계획을 위해 이제는 유엔이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대통령궁도 보도자료를 내고 두 정상이 흑해 내 안전한 항행과 세계시장으로의 곡물 수출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된 노력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무역과 에너지 부문에서 경제적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터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러시아 측이 강조한 양국 간 경제 협력 심화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터키는 협상 과정의 부활을 위한 모든 종류의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별도의 통화를 가졌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이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터키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원하고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회관계망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새로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위로에 사의를 표했다며 우크라이나 항구 차단의 해제와 곡물 수출 재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하는 도전들에 맞선 협력과 자유무역 증진,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식량 안보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스즈키 슈니치 재무상과 도쿄에서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석유 수익이 러시아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올 후반기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이 다음 달 22일부터 실시될 전망입니다. 미한 군당국은 이번 훈련에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이 4주 만에 방사포를 재개 발사한 것은 한국을 실제로 타격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라며 주한미군에 5세대 F-35 스텔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4도, 최고는 18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미한연합훈련 일정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야외 실기동훈련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반발이 예상돼 한반도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올 후반기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은 다음 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될 전망입니다. 연례 연합지휘소 훈련은 통상 3월에 전반기 훈련이 그리고 8월에 후반기 훈련이 이루어지는데 미한 양국군은 지난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반기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 즉 CPX인 키 리졸브와 야외 실기동 훈련 즉 FTX인 독수리 연습을 병행 실시하고 후반기엔 CPX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뒤 미국 측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미한 훈련을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한 양국군의 연합 FTX는 그동안 대대급 이하 소규모로만 진행돼 왔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후반기 연합훈련에 FTX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미한 군 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연합대비태세 점검과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과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제 워게임뿐만 아니라 실기동 훈련까지도 이제 축소가 되고 실시가 하지 않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한미 연합 전투력이 좀 많이 좀 약화됐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후반기에 당장 대규모 기동 훈련을 할 수는 없지만 전시에 한미 연합군이 해야 될 전투적인 절차나 것들을 숙달시키면서 차후 연도에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할 수 있는 기반 정도를 마련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후반기 연합훈련이 본래 FTX 중심이 아니었고 이번에 한다고 해도 준비기간 부족 때문에 소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상황도 FTX 본격 재개 여부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한 두 나라 군은 북한이 올 들어 20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인 가운데 7차 핵실험 준비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1년의 군사적 공동대응을 통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공군 수원기지에서 화학탄 대응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주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연합 공군 전력의 비행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에 따르면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 소재 제509 폭격 비행단 소속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최근 호주 공군기지에 배치됐습니다. B2 폭격기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것은 2020년 8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미국의 3대 핵 전략 자산 중 하나로 알려진 B2 폭격기는 과거 2013년 3월 한반도 전개 시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심야 최고사령부 회의를 소집해 전략미사일 부대의 사격 대비 상태 진입을 지시했을 정도로 북한이 두려워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반기 연합훈련의 규모와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여부에 따라 한반도 긴장 수위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실은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리지성 명의의 글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이 투입된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들이 강행되면 응분의 대응 조치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사소한 우발적 충돌로도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외무성의 이런 반응에 대해 7차 핵실험을 위한 명분을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임 정부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중단하겠다라고 김정은한테 약속을 한 거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7차 핵실험을 하고 자신들의 명분을 삼거나 아니면 7차 핵실험의 명분으로 이걸 활용하거나 다 가능하겠죠.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을 빌미로 7차 핵실험과 한국을 겨냥한 재래식 도발을 병행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차 박사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려는 미국과 달리 북한은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너무 올라가는 거를 되도록이면 좀 관리하려는 입장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여기서 긴장을 갑자기 확 올려놔야 이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미국이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차 박사는 후반기 연합훈련 기간 중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가능성에 대해선 미측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략자산 전개가 북한의 핵실험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 카드를 써버리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일단 연합훈련의 정상화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단번에 미 전략자산 전개까지 나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략자산 전개를 뭐 B-50이나 B-1B나 B-2나 이런 것들도 할 필요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 이제 마지막 카드거든요.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 그 이제 한반도에 당연히 전개가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경고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한미연합훈련, 그다음에 실기동 훈련 정도까지가 아마 압박 수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한편 미한은 현재 연례 연합훈련 이름인 지휘소 훈련을 동맹 등 단어를 넣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은 2019년 전반기엔 동맹연습으로 불렸으나 같은 해 후반기부터는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을 의식해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실제 공격 능력을 시험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각종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결합해 타격 수단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는 지난달 12일 서해상으로 다섯 발가량을 쏜 뒤 약 한 달 만입니다. 두 차례 모두 발사 기종이 사거리 60km 내외인 240mm 구경 이하로 추정됐습니다. 북한군이 4주 만에 방사포 발사를 재개한 것은 한국을 실제로 타격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It's clear that they're not just trying to get attention. In my opinion, they're trying to build out a real military capability.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이 단지 관심을 바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군사 역량을 쌓기 위해 방사포를 쐈고 이는 명백히 한국의 군사 시설을 겨냥해 집중 포화를 퍼붓기 위해 고안되고 배치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방사포 외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올해만 17차례 발사한 점을 들어 북한이 한국 중부 지역에 대한 다층적 타격 훈련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They're developing, I think it's a kind of a layered strike doctrine. The traditional kind of tube artillery.
군사 분계선 주변에서 전통적인 박격포식 포대가 서울과 수도권을 겨누고 사거리가 조금 더 긴 미사일로 수도권 남쪽의 주한미군을 겨냥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중단거리 방사포 공격을 선호한다며 최근 포격의 정확도와 파괴력이 강해져 전장에서 우세한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rtillery is starting to become very, very precise to the extent that they're showing to be very dominant on a battlefield.
게다가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의 정확도 개선 속도가 뚜렷하다며 과거 자주 빗나갔던 스커드 기반 미사일과 달리 고체 연료를 쓰는 KN-24와 초대형 방사포인 KN-25는 전 세대 무기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이번 발사는 실제 훈련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북한이 군사 영역 전반에 걸쳐 역량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are also advancing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cross the spectrum. You know, yes, we focus on their nuclear missiles, their ICBM, or nuclear.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과 24 기술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에는 타격 정확도를 높여주는 유도 시스템 기술도 들어갔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he appearance is that the KN-24 or KN-25 probably does have a some form of precision guidance system.
외형상 KN-24와 25는 어떤 형태로든 유도 장치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며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다 바다 위에 섬을 타격할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정확도뿐만 아니라 방사포에 어떤 무기를 추가로 탑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살상 능력이 향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최근 러시아에서 화학무기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를 들여온 정황이 있다며 이는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May well have a significant chemical weapons capability because they went and purchased those rockets.
만약 러시아에서 도입한 방사포가 화학무기 탑재 능력을 갖췄다면 타격의 정확도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진전된 북한의 포대의 화력에 대응하려면 미군의 전략 자산을 동원할 뿐 아니라 연합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do that by deploying assets periodically as we've done strategic assets to Guam, F-35s to Okinawa.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에 미군 F-35 전투기를 배치하고 동해에 항모 전단을 보낸 것처럼 미한 동맹의 균열이 없다는 것을 북한에 계속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실제적이고 즉각적이라며 주한미군에 5세대 F-35 스텔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1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북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또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단결해 중국의 강압에 맞서고 안보협의체인 쿼드 가입을 강력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유사시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 한국도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국방장관을 역임했으며 그 직전에는 육군 장관을 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최근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를 낸 에스퍼 전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님,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장관께 여러 번 압박했다고 밝히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결심은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실제로 철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높았나요?
Well, he was determined to the point that he brought it up constantly, not just withdrawing from, of course, Korea, but also withdrawing from the NATO alliance and withdrawing troops from Japan also.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은 단호했고 끊임없이 이를 언급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일본에서도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죠. 꽤 자주 이 문제를 언급했고 저와 몇몇 강요들이 만류했습니다. 우리는 미군 철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다면 계속 미군 철수를 추진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막는 것이 국방장관직을 지킨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히셨는데요. 당시 트럼프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미군 철수에 대해 에스퍼 전 장관님과 같은 생각이었습니까?
Well, Secretary of State Pompeo als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our allies all around the world, but also in Korea, of course, as well. And so he was supportive of my position, our position.
폼페오 전 국무장관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미국의 동맹들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폼페오 전 장관은 제 입장을 지지했죠.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지지했고요. 하지만 백악관에서 누가 대통령을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군 철수나 감축 의견에 대해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견이 제시됐을 때 안보와 관계적 측면에서의 단점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2020년 6월 1일 이후 트럼프 정부 임기 마지막에 지킬 4개의 노 원칙을 정했습니다. 불필요한 전쟁을 하지 않으며 전략적인 후퇴를 하지 않고 국방부를 정치화하지 않으며 군을 오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일본, 나토 등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전략적 후퇴라고 판단했고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 정부 말기에 매우 유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해 3월 타결한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13.9% 인상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시한 50% 인상,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400% 인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Well, I look at South Korea like I look at all of our allies around the globe, NATO in particular. My view is that everybody should live up to their defense commitments.
저는 한국과 전 세계의 모든 미국의 동맹에 대해 같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나토의 모든 회원국들이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대비 2%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집단 안보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주둔국이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일본, 한국이 모두 해당됩니다.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주둔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50대 50에서 협상을 시작해 동맹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한국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분담금이 동맹을 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은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 재무부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지원 비용의 90% 이상이 한국 경제로 돌아가고 특히 한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양측에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유한 친구들과 동맹들에게 부담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 12위 안에 손꼽히는 경제대국이며 번영하는 자본주의 국가, 훌륭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국과 미국의 국방을 위해 더 부담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상북도 성주에 주한미군 사드기지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고록에서 사드 포대에 배치된 미군의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해 한국 정부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가 조치를 3년이나 미룬 것은 동맹이 동맹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재임 기간 한국이 미국을 동맹으로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I think in this regard it's absolutely true. Look, I visited the THAAD site in 2018, the first time I was there, and I was told it was going to be resolved soon. I mean, we had American soldiers trapped.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습니다. 저는 2018년 사드 기지를 처음 방문했고, 당시 한국 측이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기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자원을 제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2, 3년 뒤에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한국 병사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군 병사들도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 상황은 한국 국내 정치뿐 아니라 지정학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사드기지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협력관계를 가진다면 완전한 협력관계여야 하고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병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님, 재임 당시 한국을 집권했던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균형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추구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이러한 입장이 실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Well, I recognize the realities of the situation, right? China's right next door. To South Korea, China's your biggest trading partner. But look, China's a big trading partner for us.
한국이 처한 현실을 저도 인식합니다.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이 가장 큰 교역국이죠.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도 가장 큰 교역국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약화시키고 이웃 국가들을 강압하려는 공산주의 국가를 상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협을 하려 한다면 옳은 가치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 미국을 안보 파트너로 정하는 것은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점에는 각국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쪽에 더 가까이 기댈 것인가, 중국에 굽실거릴 것인가. 중국은 한국과 호주 등의 경제적 강압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압박할 때마다 굽실거린다고 해서 상황이 더 쉬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의 나쁜 행동에 맞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님 재임 당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밝혔다가 연장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지소미아가 미한일 삼각협력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됩니까?
Look, it's very important in terms of basics of it, which are the ability to share sensitive information quickly. So think about the scenario if we understand that North Korea.
민감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기본적 능력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기지들도 겨냥할 것이고 일본도 겨냥할 수 있습니다. 세 나라가 신속하고 빈틈없이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능력은 우리의 집단 안보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 간 유대관계가 강해집니다.
회고록에 한국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미국 등 4개국은 신규 회원국을 받을 절차가 아직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쿼드 가입이 미국에 어떤 이익을 줍니까?
Well, I look at Korea. It has such a great history of proud people. We have a very strong economy. A very robust democracy, a technological leader, a big trading partner.
한국은 훌륭한 역사, 자랑스러운 국민, 매우 강력한 경제, 강력한 민주주의를 가진 기술 선도국이자 큰 교역국입니다. 쿼드의 다른 회원국들을 보면 한국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역할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쿼드 회원국들이 추가 가입국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이 그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가입을 밀어붙여 퀸트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고 이번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키드에서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있을까요?
Well, I think the messaging of it is important to begin with. Adversaries in the region, in this case North Korea, understand that the extended deterrence does extend to South Korea.
고위 관리들 사이에 회의를 하고 연합 훈련을 하며 기동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확장 억제가 존재하고 강력하며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미국은 폭격기를 전 세계로 임무 수행을 보내는데 이 폭격기들은 많은 경우 전술핵 탑재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국군도 훈련시키는데 최근 미공군 F-35 전투기가 한국에 전개해 한국군 F-35 전투기와 함께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합훈련은 전술적 측면에서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동맹의 힘을 보여주고 함께 훈련하는 의지를 과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타이완의 유사는 일본의 유사이며 일미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했을 경우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군도 타이완을 수호하는 미군을 지원해 군사 개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I'd have to dig into the treaty and to give you a real, you know, good answer on that. But let me say this much: it's hard to conceive of a conflict.
좋은 답을 드리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 말씀드리죠.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에 일본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전쟁 수행 지원이 됐든 무역과 경제 교역 중단이 됐든 말입니다. 타이완 유사시 영내 국가들은 분쟁에 말려 들어갈 것이며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조약 의무와 관련해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충분히 점검해볼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충돌은 두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말 VOA에 미한 군당국의 새로운 작전 계획에 중국 인민해방군 대응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비상 대응 방안을 담아야 할까요?
Well, look, we should always be updating our operational plans, our war plans. It's what we do in the military for contingencies all around the world. And with regard to our Korean allies, we do it with.
우리는 전 세계의 긴급 사태에 대응해 작전 계획과 전쟁 계획을 언제나 갱신합니다. 동맹인 한국과도 한반도에서 위협뿐 아니라 모든 긴급 사태에 확실히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해군 혹은 해양 민병대 배치 등 중국이 영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대응책도 나옵니다. 한반도상에서도 중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에 개입했죠. 이러한 모든 긴급 사태에 대해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며 방위조약의 모든 측면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작전 계획에 중국 인민해방군 대응책은 얻는 것이 새로운 움직임입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구상한 것 아니었습니까?
Of course, it's mostly focused on North Korea, but again, you have to consider all different factors that may shape that war plan as well.
물론입니다. 미한 작전 계획은 주로 북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 계획에 영향을 줄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부 개입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에서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것입니다. 북한에 물자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외교적, 정치적 측면도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모라토리엄은 트럼프 정부의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무엇을 잘못해서 북한이 도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입니까?
Well, it is true that President Trump's unconventional diplomacy was successful in terms of achieving a moratorium on nuclear testing.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외교가 핵실험과 ICBM 시험 유예를 달성하는 데 성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죠. 바이든 정부는 취임 후 초반에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전 세계는 현재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비극적인 살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고 김정은은 다시 관심을 받으려 한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것이죠. 새로운 정부가 일본과 같은 영내 동맹과 함께 북한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더 다자적으로 단호하면서도 공정하게 접근한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Well, I certainly wouldn't overreact to it, but on the other hand, I think I believe in some type of response, and we've done that in the past. So I know that the between the
과잉 반응하지는 않겠습니다. 반면 우리가 과거에 썼던 대응법을 저는 신뢰합니다. 정치 지도부와 군사 지도부 사이에 이런 여러 다른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회고록에 주한미군의 4세대 전투기를 5세대 F-35 스텔스기로 대체하고 싶었지만 한국의 정치적 분위기와 북한의 반응 등을 감안할 때 추진이 쉽지 않았다고 밝히셨습니다. 지금은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보십니까?
I think we should have the most modern capabilities as far forward as possible and clearly threat on from North Korea is real and it would be immediate.
우리는 가장 최신의 역량을 가능한 한 가장 전방에 배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김정은이 무슨 일을 저지르겠다고 한다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저는 가장 최신의 역량을 전방에 배치해야 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전투 공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그 최신 역량은 한반도의 경우 F-35 배치가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 전투기가 연합훈련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한 북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재임 당시 한반도 관련 현안들과 북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억제하는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의 대니엘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11일부터 15일까지 캄보디아와 일본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프락 소콘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리와 만나 양자관계와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지원, 역내 현안과 국제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한 도쿄에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과 관련해 일본 국민들에게 조의를 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역내와 국제적 사안에 걸친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일본 고위 당국자와 회동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며 우리의 광범위한 협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을 포함한 국제적 도전에 맞서는 데 필수적이었다고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데릭 촐릿 국무부 선임 고문이 11일과 12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초릿 고문은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관리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와 만나 미한 동맹 강화 방안과 더불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계속되는 미얀마 사태를 포함한 역내와 국제 문제에 대해 조율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도 애도의 뜻을 전하며 미일 동맹이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9일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충격적이고 무분별한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에 대해 진심어린 애도를 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지도자가 미일 동맹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지역의 유산을 남긴 아베 전 총리의 과감하고 통찰력 있는 지도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가 옹호한 비전인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헌신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 8일 오전 일본 오사카 근처인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두 유세를 하던 도중 전직 해상자위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슬픔을 표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9일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의 삶과 헌신은 세계가 안전하고 더 번영하는 미래를 꿈꾸도록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베 전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과 비범한 비전은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하나로 모았으며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을 세계 무대에서 더 큰 번영과 명성으로 이끈 행동과 결과의 지도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며 아베 전 총리가 이를 희망의 동맹으로 언급한 것에는 그의 성격과 세계 정세에 대한 전망이 잘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그는 양국 간 우호를 다지고 우리의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심화함으로써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쿼드와 같은 오늘날 역내 발전은 아베 전 총리의 노력 덕분이라고 전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12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의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을 찾아 조문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 아베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유족과 일본 국민에게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의지를 강조해온 만큼 자민당 내 최대 계파를 이끌었던 아베 전 총리를 애도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조문과 별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조문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아베 전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구상하고 쿼드를 설계한 인물이라며 그의 구상을 발전시키며 업적을 기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아베 전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구상한 인물이자 쿼드 안보 파트너십을 설계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지난 8일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을 애도하는 트위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아베 전 총리는 늘 자유와 안보, 번영을 옹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베 전 총리는 정치인이자 민주적 가치의 옹호자였고 현대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였다며 자신은 계속 아베 전 총리의 업적을 지키고 미국과 일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일 대사 시절 아베 전 총리와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사진, 아베 전 총리와 야구 경기를 관람했던 사진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를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 의원은 아베 전 총리는 국가를 위해 일생을 바친 일본의 변혁적 인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히로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의 친구였던 아베 전 총리는 일본 국민을 위해 싸웠고 미국과 일본의 양국 관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지난 2015년 백악관 국빈 만찬과 2013년, 2017년 일본 공식 방문을 통해 아베 전 총리를 여러 차례 만났던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면담에선 아베 전 총리와 미한일 3국 동맹의 중요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히로노 의원은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함으로써 아베 전 총리의 업적을 기릴 것이라며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고 하와이 경제와 문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아베 전 총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아베 전 총리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위협에 맞섰던 미국의 훌륭한 친구이자 동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과 민룸지 상원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아베 전 총리는 일본에서 변혁적 인물이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베 전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을 가장 먼저 제시한 인물이었고 쿼드와 같은 장을 만들어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이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의원은 아베 전 총리의 죽음에도 우리는 아베 전 총리가 가졌던 이러한 이상들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며 일본은 변함없는 동맹국이고 우리는 아베 전 총리의 구상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호주의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같은 다른 주요 지역 파트너들과의 더 많은 국방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스 국방장관은 11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미국, 호주 동맹, 인도 태평양 지역의 우선순위 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 행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구축해야 할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호주 정부는 이러한 관계들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 동맹국과 공동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효과적인 진정한 파트너십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우려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말스 장관은 우리는 미국 호주 간 연합훈련인 탈리스만 세이버를 비롯해 림팩, 말라바와 같은 훈련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훈련과 작전 배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호주에서 합동 훈련과 테스트를 통해 호주 일본의 원활화 협정 체결에 따른 일본과의 협력을 시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원활화 협정은 호주와 일본이 서로 상대국에서 연합훈련 등을 할 때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국은 이 협정과 관련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시절인 지난 2014년부터 논의를 해왔으며 지난 2020년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정부 때 기본적인 틀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법원에 의해 스페인 신병 인도 결정이 내려진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인이 최근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인신보호 청원서를 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800페이지 분량의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안 씨의 신병 인도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인은 미 법원에 제출한 다수의 문건을 통해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가 부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안 씨 측 변호인단은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준비 서면 두 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 등 총 790페이지에 달하는 문건 등을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미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을 상대로 안 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청구한 안 씨의 변호인이 이번 문건을 통해 청원의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인신보호 청원은 미 연방기관에 의한 특정인의 구금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안 씨 측 변호인은 구금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결과적으로 안 씨의 스페인의 신병 인도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은 이날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안 씨의 구금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사관 습격 사건 자체가 탈북을 희망했던 북한 외교관과의 사전 모의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사전 각본에 따라 대사관에 침입하고 강도 행위를 연출한 만큼 범죄로 처벌받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당시 사건의 주동자격인 자유조선의 리더 에이디런 홍창 씨가 과거 미 중앙정보국 CIA 인사 등과 교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목격한 안 씨는 스페인 대사관 침입이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안 씨가 스페인 당국의 신병이 인도될 경우 북한 당국의 암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과 안 씨가 인도적 예외 조항에 의거해 신병 인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등 최초 1심 법정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이번 준비 서면에 담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해외에서 암살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는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이란 사실을 지적한 이성윤 미 터프츠 대학 교수의 증언과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지적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친 프레드 원비어 씨의 탄원서 등도 이날 안 씨 측 변호인의 문건에 포함됐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병 인도 중단을 명령할지 주목됩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스페인 수사당국의 요청을 받은 미국 연방수사국에 체포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스페인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근거로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는 법에 따라 안 씨의 신병 인도를 승인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이례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심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길 바란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안 씨는 외출이 일부 허용되는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안 씨의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안 씨의 가택연금은 곧바로 해제되지만 반대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다시 구속돼 스페인 수사당국으로 신병 인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비오이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의 하원의원들이 한국 전쟁에서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공로를 세운 로이스 윌리엄스 대위에게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대위는 한국전 당시 소련군의 미그 전투기 4대를 홀로 격추했지만 윌리엄스 대위의 전과는 당시 기밀로 분류돼 50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의 데럴 라이사 의원 등 7명의 하원 의원들이 한국전 참전용사 로이스 윌리엄스 미 해군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을 새추리에 제출했습니다.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이 안건은 새추리 심의를 통과해야 하원의 국방수권 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안건 제출에는 아이사 의원 외에도 민주당의 스코 피터스, 후안 바가스, 공화당의 크리스 제이코스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미국에서 명예훈장은 의회 이름으로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 최고의 무공훈장입니다. 윌리엄스 대위는 한국전에서 당시 소련군의 미그 전투기 4대를 홀로 격추하는 등 영웅적 희생과 용기를 보였지만 당시 임무가 수십 년 동안 기밀로 분류돼 공로가 알려지지 않았고 훈장 수여 시한도 오래전 발효됐습니다. 윌리엄스 대위의 임무에 대한 기밀이 최근 해제되면서 공로가 세상에 알려지자 90세가 넘은 고령의 윌리엄스 대위의 경우에 한해 훈장 수여 시한에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이 제출한 안건 내용입니다. 미군으로서 남다른 희생과 용기를 보이고 공로를 세운 지 5년 이내에 훈장이 수여돼야 한다는 규정에 관해 예외를 인정해 윌리엄스 대위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대위의 고향인 사우스 다코타주의 공영방송 등 지역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윌리엄스 대위는 당시 첫 출격에서 단독으로 소련군의 미국이 4대를 격추하고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 당국이 윌리엄스 대위의 임무를 2002년까지 약 50년 동안 기밀로 분류해 윌리엄스 대위는 2친 전쟁에서 2친 영웅이었다는 것이 지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27살의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한 윌리엄스 대위는 1952년 11월 18일 소련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성능이 미국이에 못 치는 전투기를 몰고 35분 동안 홀로 미그 15 전투기 4대를 격추했습니다. 이어 치열한 공중전으로 수백 개의 총탄 구멍이 난 전투기를 항공모함에 안전하게 비상착륙시켰습니다. 당시 미 정보 당국은 소련군의 한국전 개입으로 인한 확전을 우려해 이런 전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50년이 지난 2002년이 돼서야 공개를 승인해 윌리엄스 데이의 공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이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하며 신종 코로나 통제 조치와 봄 가뭄이 맞물려 주민들의 식량 안보가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통계를 바탕으로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11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지원이 필요한 46개국에 포함한 겁니다. 북한이 이처럼 외부 식량 지원을 받아야 하는 나라로 꼽힌 건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 이래 16년째입니다. FAO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대다수가 적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확산 통제 조치로 경제적 제약이 늘면서 필수 농산물과 인도적 물품 수입이 크게 감소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4월과 5월 사이 북한의 강수량이 평균 이하를 기록해 지난달 강수량이 증가했음에도 2022년 작물 수확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식량 부족으로 외국에서 필수적으로 수입했어야 할 곡물량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고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북한의 외부 식량 수입 추산량을 106만 3천 톤으로 계산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와 여행 금지 조치로 국제 직원들이 전원 철수하면서 가뜩이나 수집이 어려운 북한 내 식량 부족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고서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제기구들이 이제 다른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북지원감시단으로 활동한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기구들이 성의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y're just sort of guessing. And they're guessing on a very important thing, you know, the people's how much food they have. So I think they're...
북한 주민을 위해 정확히 얼마큼의 식량이 필요한지 등 중요한 문제들을 그저 추측만 하고 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관련 기구들이 북한 식량난의 근본 원인인 농업 집단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도전에 나선 적이 전혀 없다며 이런 부분을 진정성 있게 다루지 못한다면 한심한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연구원도 이날 VOA에 과연 어느 정도 FAO의 보고서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연구원은 양질의 통계를 얻기 위한 접근과 현장 방문 능력이 없다면 식량 부족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북한과 관련해서는 국제기구와 NGO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보고서들은 국제 기부자들의 대북 지원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투명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쟁으로 식량 비용과 부족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국제 기부자들이 점차 제한된 자원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더욱 그렇다고 스탠가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536년 7월 12일 16세기의 위대한 인문학자 데시드리위스 에라스무스가 6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469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태어난 에라스무스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수도원에서 자라며 성직자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한 에라스무스는 영국으로 건너가 그리스어를 연구합니다. 이때 에라스무스는 당대 유명한 인문학자인 토마스 모어, 존 콜레트 등과 교류를 갖기도 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30살 되던 해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에 등장하는 격언과 속담을 모아 격언집을 출판합니다. 이 책은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때부터 에라스무스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또 1511년 에라스무스는 신학자의 공허한 논의와 성직자의 위선을 예리하게 풍자한 우신예찬을 발표하는데 이 책은 당시 교회를 비판하고 풍자해 사람들의 종교개혁 욕구를 부추겼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며 보다 인간적인 학문과 예술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는 1536년 7월 12일 스위스 바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1970년 7월 12일 노르웨이 탐험가인 토로 헤이 에르달이 뗏목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뗏목이 12m에 불과하고 나무와 갈대를 엮어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 안 가 뒤집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헤이 에르달은 사람들이 고대 문명의 위대함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직접 항해를 함으로써 이를 입증하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헤이 에르달은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예상을 깨고 57일간의 기나긴 항해를 거쳐 1970년 7월 12일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것입니다. 원시적인 뗏목으로 대서양 횡단이 가능함을 보여준 헤이 에르달은 이어 고대 이집트인들도 자신처럼 뗏목으로 대서양을 오갔고 남아메리카 문명은 이집트인들의 이주로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헤이 에르달의 이 탐험은 고대 문명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